마태복음 6장 1절 읽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얼마간 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아침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마태복음 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고 또 마태복음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신약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본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쓰여진 순서는 요 순서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흔히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가 공관복음이고요.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는 요한복음. 이 내용은 요한복음은 내용도 조금 다르고 구성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냥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잘 읽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소리내서 꼼꼼히 읽으면 됩니다. 읽어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또 읽고 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또 읽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당시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보다 다 어리석은 사람들 또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잘 읽으면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중에 그런 게 있다. 시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꼼꼼히 오래 봐야 이쁘다고. 사실은 이쁜 사람은 그냥 봐도 이쁩니다. 근데 안 이쁜 사람은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이쁜 구석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랫동안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그냥 슥슥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잘 읽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면 흔히 그런 얘기하죠. 뭐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예전에 살던 집에서 보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보면 저 밑에 학교 운동장이 보이거든요. 거기 보면 참 애들 엄마는 신기하게도 자기 아들들을 잘 찾아냅니다. 애들이 막 수백 명씩 있는데도 잘 보여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마음을 거시기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건 아닌데 꼼꼼하게 잘 보고 관심을 갖고 보면 이게 탁 봐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글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로 설교하고 말로 전하고 이랬던 것을 나중에 글로 옮긴 거거든요. 예수님은 글자를 한 글자도 안 쓰셨습니다. 다 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과 글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조금 있거든요. 가령 말을 할 때에는 어떤 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말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그 녀석이 이렇게 하면 이게 말했을 때도 뉘앙스나 톤이 있으니까 아 이걸 강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녀석이 그거 훔쳐먹었다. 말할 때는 뭐가 강조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녀석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글로 쓰면 훔쳐먹었다를 강조한 건지 그 녀석을 강조한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 이게 말이었다. 들려지는 앞에서 읽어주면 앉아서 성도들 그냥 듣고 있던 거였다. 그래서 들으면서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 읽을 때에 이 글로 돼 있으니 읽으면서 이게 뭐가 강조점이었을까, 뭐가 독특한 표현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쓰던 표현이 나오거나 조금 독특한 단어가 쓰이거나 뭐 그러면 이게 말로 할 때에 이걸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보시면 본문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달아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은 내용이 이렇게 덩어리덩어리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복음서도 비슷한 패턴이기는 한데 하나의 내용을 쭉 쓴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덩어리 묶음묶음들이 있어서 그 하나 안에는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묶어두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주제가 비슷하다. 내용이 비슷하다. 그렇게 묶어두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쓸 때에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 좀 마태복음이 묶음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령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음 이러면 어떻게 묶어두었냐면 아예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그보다 조금 더 훌륭한 믿음. 여튼 주제는 믿음이니까 아주 없는 것부터 조금 더 나아진 것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식으로 묶어둔 건 아니고 그냥 믿음 관련된 건 다 넣어가지고 그냥 탁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때에 주제나 내용별로 묶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장르인지에 따라서 같은 장르를 또 묶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진 않지만 뒷부분으로 13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 설교하실 때에 비유는 비유끼리 이렇게 막 묶어놨습니다. 주제가 천국이면 천국과 관련된 비유 1번, 비유 2번, 비유 3번 해서 비유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은 이유가 주제도 비슷하고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장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제 묶어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이 묶음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연달아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묶음과 묶음들, 단락과 단락들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묶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묶어둔 게 아니라 이쪽에 처음에 1번, 2번, 3번 하나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묶음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묶음이 나올 때도 1번, 2번, 3번을 묶어놨는데 이 묶음들을 잘 보면 처음에 있는 1번, 2번, 3번과 나중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비슷합니다. 서로 상관되는 걸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묶음, 뒤에 나오는 단락을 쭉 읽다 보면 이거 앞부분이랑 뭔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하구나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앞에 나왔던 것을 앞에 부분 조금 더 찾아 읽고 지금 본문도 조금 더 읽고 그렇게 읽어야 아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큰 묶음묶음들이 묶여서 다시 큰 묶음들이 되는데 이 각각의 큰 단락들이 대체로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요즘 마태복음 성역 공부를 할 때 단락들을 나누잖아요. 제일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다. 이게 첫 번째 큰 묶음이에요. 그럼 이 1장부터 11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읽을 때는 모르겠지만 읽고 정리해서 놓고 보면 그렇다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묶어놨어요.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하죠.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8장과 9장이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내용이 맨 끝에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이 묶음 꾸러미 여기 안에 네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요 안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요 네 가지 항목이 쭉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안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에 들어 있는 네 가지 내용이 제일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리였던 레위가 쓴 거예요. 레위가 이름이 마태입니다. 돈 뜯어 먹고 살던 세리였죠.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등등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그게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뭘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 쭉 뒤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예수님이 네 가지 항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실 때 누군가 불신자를 불렀죠? 불러서 제자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네 가지를 하셨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파송을 하신 거예요. 가라.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답게 된다는 거, 또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양육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그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이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건, 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크게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고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잘 가르치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고 가르쳐줘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자 훈련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죄와 심판 가운데 살고 있던 제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걸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혹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와 심판 때문에 생긴 결과들인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잘 누리는 게 제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송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가 안 됐지만 어떻게 하자면 일단 보내세요. 보내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게 하시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말씀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본문 보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이 뭐 잘 아나요? 잘 몰라요. 잘 하나요? 잘 못해요. 그래도 일단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자들이 가서 뭔가 한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뭔가 막 하는데 제자들이 무언가 하는 그 모습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쯤 됐을 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하는 수준이나 내용은 매우 달라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나요? 잘 몰랐습니다. 신앙 고백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를 한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보냄을 받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파송을 받는 것, 보냄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죠. 뭐냐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구역을 만들거나 어떤 뭐 소그룹을 만들거나 그래서 교회 찾아온 몇몇 사람들을 내가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섬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 필요한 것들도 신방하면서 뭔가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파송받은 자로 무언가를 직분을 감당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는 뭐 굳이 그렇게 소그룹을 만들 만한 구역으로 모임을 가질 만한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 파송받는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불신자들이랑 살면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보다는 파송받는 데 있어서 제약점이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디로 보내셨느냐, 이미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그들에게 보내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다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한 5천 명 있을 때 자 이제부터 교회를 조직하겠다. 구역으로 묶을 테니까 제자들 너희는 구역장이 돼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는다, 파송받는다는 건 세상으로 보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건 크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는 조금 더 보냄받고 뭔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여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파송하셨던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불만 갖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복음 첫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이제 본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말씀을 볼 건데 정리하자면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해봤습니다. 대충 막 쓴 게 아니고 뚜렷한 주제들을 묶음묶음으로 해서 잘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살펴보겠지만 오늘 크게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보다 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 또 불신자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첫 번째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은혜 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각각도 조금씩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훌륭한 주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전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의 사도와 제자가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것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태를 닮아서 또 다른 사도들을 닮아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냄받아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깨닫는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나눌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